예레미야 37장입니다. 구약성경 1113면 예레미야 37장 1절 2절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에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주전 597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오늘 37장 1절로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호아하스 왕,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왕.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요 앞전에는 고니야,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고니야, 여고냐 이렇게 등장하는 이름은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사람 뭐 3개월 있다가 바벨론에 끌려가고 맙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가운데 먼저 왕이 되었던 여호아하스 왕이 아마 넷째 아들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여호야긴 왕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그리고 시드기야가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에게는 뭐가 되나요? 삼촌이 되겠죠. 삼촌. 삼촌이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서에서 살펴보면서 느끼셨던 말씀, 보셨던 말씀. 아, 이 사람 참 어떻다고 제가 소개해드렸죠? 예, 이게 기회주의적인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패권주의, 그러니까 왕좌에서 권력을 누리는 데 취해 있는 사람, 남의 말 잘 안 듣는 사람, 충직한 사람들 말 듣고 나면은 막 이렇게 그거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보복하고, 또 우유부단한 성격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뭐 좀 될 법하면 또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뭐 금방 그 자리 털고 일어나서 자기 뜻대로 한 거를 막 자랑하고 뭐 그렇겠죠. 성경을 통해서 시드기야를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산다고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말씀 늘 보지만 이 말씀 생활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경거망동하거나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세상에 어떤 모진 풍파를 만나고 풍진 세상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 가는 게, 그게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신앙이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 예레미야서에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서기관 바룩이 그랬고요. 또 예루살렘을 쳐서 예언했던 우리아라는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걸어놓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어두웠던 영적 시기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이제 오늘 또 그 말씀을 볼 겁니다. 4절 말씀에 3절로 이제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이제 기도가 필요한 시점을 만난 겁니다. 이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술책을 꾸며놓고 외교 정책을 움직여놓고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뭘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나요? 예, 다 방법 취해놓고 자기 나름대로 다 방법 다 설정해놓고 예레미야에게 제사장 보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게 이제 시드기야와 시드기야의 신앙생활하는 모습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좀 다른 모습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기록되었을 당시가 이제 바벨론 군대가 포위한 상태입니다. 포위한 상태요.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뭐 안 되는 안 지키던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안식년도 아닌데 갑자기 노비 삼았던 같은 히브리 민족 동족들을 막 갑자기 풀어주고 자유를 주라 그러질 않았나.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보내서 기도 좀 하라고 그리 요청하는 겁니다. 그 뒤에서 꿍꿍이가 다 있습니다. 벌써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바벨론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쓰라고 그러셨고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셨으니까 그게 순복하라고요. 받아들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나요? 꼭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요. 자기가 거꾸로 결정해놓고 기도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 기도했겠죠. 뭐 늘 기도했겠죠. 근데 또 이상한 징조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애굽에 이제 지원군을 요청한 상황인데 애굽에서 진짜 바로오브라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지원군을 보내주는 바람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싹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게 잠시 잠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뜻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건이죠. 제가 이제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본다면 기도했는데 갑자기 바벨론군이 막 포위를 풀고 어디를 갑니다. 저는 불안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진짜 이걸 통해서 군사를 물리시고 우리 살려주시나 우리 회복시켜주시나 용서해주시나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이 징조가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는 게 아니라고요. 잠시 잠깐 시드기야 요청 때문에 올라오는 애굽 원정 군대를 막으려고 잠시 잠깐 거기 내려가서 막으러 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변한 게 아니에요. 눈으로 시각적으로 전쟁의 상황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6절로 10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징조 보고 흔들리지 마라 그러시죠. 6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잠시 잠깐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를 맞이하러 떠난 거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그거 의지할 건 못 된다. 그거 꺾인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뭔가 위기가 생기면 애굽을 의지하는 그 못된 습성이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수천 년 동안이요. 근데 거기서 올라오는 애굽 군대 의지해서 시드기야도 뭔가 된다 싶을 거 아니면 아 이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다시 와서 에워싸고 싸움을 벌였는데 이 바벨론 갈대아 군대들을 내가 다 쳐서 멸한 것 같아도 그 진에 남아있는 몇 명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사르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의 뜻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 앞에 가서 전하라고요? 예레미야 시드기야 왕 앞에 가가지고 이 말 전해라고 또 보내시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부터 보면요. 예레미야가 겪는 또 고통이 드러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 끌어가매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아멘.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상황을 예레미야가 또 만나게 됩니다. 왕에게 이렇게 전하고 집안에 일이 생긴 겁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 베냐민 지파의 땅 아스돗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분깃이 있어서 기업을 물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는 장면 우리가 벌써 성경 말씀에서 봤죠, 앞전에. 그 조카 한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업을 물어야 되니까 이 땅을 좀 사세요, 삼촌 사세요. 그러니까 은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워서 그 땅을 은 17세겔을 주고 예레미야가 사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 어디 있었나요?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그 기업을 거기서 물어냅니다. 삽니다. 그걸 상속을 받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봤으니까요. 지금 요 장면 때문에 이제 시위대들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문 밖에 나가다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그한 사람의 이름 셀레미아라는 사람이 13절에도 등장하고 13절에도 등장하고 38장 1절에도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셀레미아라는 사람이 아주 뭐 아버지로 비롯해서 그 자식들까지 얼마나 악이 가득한 사람인지 예레미야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고향에 가가지고 기업을 물으러 가야 되는데 가다가 성전 문에서 잡힌 거예요. 셀레미야의 아들 이리야에게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상황이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약간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예레미야가 도망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오늘 어디로 데려가죠? 15절에 보시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그냥 가둔 거 아닙니다. 때려서 가둡니다. 그 상황이 어땠는지, 그 가둔 옥이 어떤 상황인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토굴 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냥 가둔 게 아니라 땅을 파서 토굴에다 땅에 끌어 묻어 놓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겠습니까? 근데 시드기야도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동안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들 다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이게 또 우유부단한 사람이 자기가 다일 저질러 놓고 뭔가 될것 같아도 그래도 또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그 토굴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또 부릅니다. 참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 같아요. 또 불러가지고 예레미야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바꾸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정해졌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시 쳐들어와서 이 성을 그 왕의 손에 붙일 겁니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면 볼수록 참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는 그 쓰심이 대단하신 것 같고 시드기야를 보면서는 참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참 예레미야 생명 내놓고 하나님 사역하신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성경 말씀 보면서 많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건성건성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붙잡아 쓰시는 분들은 그 자세와 태도와 행동과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아니면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목숨 걸고 또 이야기하는 말씀 전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 앞에서 이렇게 목숨 내놓고 했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참 또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예레미야가 또 생명을 구걸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마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그 집에 있는 옥에 갇힐 때 아마 그냥 맞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돌아가려고 하니 거기 가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돌려보내지 말라고 왕에게 탄원하면서 그 간청하는 겁니다. 참 예레미야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울지 썩어 내려질지 막 가슴이 얼마나 답답할지 뭐 다 이유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읽어보면요. 왕을 보면 예레미야도 탄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유한 표현입니다. 이거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시드기야 왕 당신 거짓 선지자들한테 여태껏 노란하고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나님 뜻을 그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안 망한다고 바벨론 왕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우리 성 평안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떠들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 어디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재앙입니다. 당신 속았습니다. 이러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를 요나단 서기관 요나단 집에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고 또 청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드기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시위대들에 갇히게 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오늘 3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다할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과 그 순서들,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서 아니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살아내야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37장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선진 가운데 이렇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그 중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셉도 젊은 나이에 옥에 갇혀서 거기 왜 갇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이렇게 낮추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 총리로 가는 길 과정에 그 감옥에 갇히는 일을 두셨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많은 선지자들도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백성 앞에서 해야 되는지 왜 벌거벗고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표현했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호세아는 그의 전 삶을 통해서 왜 고멜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야 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어 내어주시더라고요. 다윗을 생각해봤습니다. 광야로 왜 장인어른한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온갖 고난을 받으며 동굴 속에 숨어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픈 왕으로 세워주시기까지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을 떠올리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왜 많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들은 감옥에 거쳐서 눈물을 지으면서도 그 자리에 가야 되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 있습니다. 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가두어 놓으시고 거기서도 찬송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셨고 그곳에서 풀려나게 하시면서도 그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섭리들을 그 옥에 갇혀있는 상황,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으로 도무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반마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의 삶을 보면서 그를 위해 그 신실했던 사도 요한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렇게 약속대로 섬기고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셨던, 생명 걸고 목회하셨던 그분을 왜 반마섬에 유배하여 가두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연단하셨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서도 깨닫는 거죠. 아, 거기 가셔야지만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일어나야 할 그 묵시의 계시가 그곳에서 쓰여져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둬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답답하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왜 제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알 수 없는 일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눈물을 쏟아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집어넣어 놓으시고 감옥 같은 캄캄한 곳에 내 인생을 가두어 놓으시고 햇빛도 빛도 물도 없이 가란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 마음의 답답함 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 순간들을 누구에게나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귀한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니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깊이 뼈 깊숙이 아픔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다는 걸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이 그런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괴로운 현실을 마주할수록 이제는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리라 눈물 속에서도 찬송하고 괴로운 마음 속에서도 기도를 끊이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더욱 옥죄어 올수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리라 다짐하며 그렇게 잘 살아드리는 이 하루 한 인생길이 되기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